지금부터 한인 중독증 회복 선교센터가 제공하는 회복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선교사님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셨는데요. 글쎄요, 오늘은 여성분들한테 많이 어필이 될 수 있는 주제인 것 같은데요. 쇼핑 중독 해주실 거죠?
네, 한번 우리 같이 호흡을 맞춰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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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좀 관심이 좀 있는데요.
예, 여성분들이 대부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 네. 자, 오늘도 먼저요. 그 사연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하는 젊은 주부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니 자연 백화점에 다닐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인터넷 쇼핑몰을 자주 접하게 됐습니다. 저는 옷 욕심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처음 사기 시작해서 이것만 사고 말아야지 하다가도 또 사고 또 삽니다. 직장에서도 시간 날 때마다 공동구매니 패션몰 등을 서핑하고요. 특별히 살 물건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바쁜 일도 없다 보니 시간 때우고 재미있고 해서 서핑하다가 충동적으로 구매를 해서 낭패를 본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이런 정도도 쇼핑 중독에 속할까요? 회사에서 근무하면서도 어떤 것을 살까? 아니면 지난번 주문한 물건이 오늘은 도착할까? 하는 생각 등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배달된 예쁜 포장을 열 때는요, 짜릿한 흥분감 같은 그런 것도 느끼기도 하거든요. 사고 싶은 물건을 못 사거나 주문할 물건이 제때 도착하지 않으면 회사 생활도 지루하고 무기력하게만 느껴집니다. 나쁜 쇼핑 습관이 든 건 아닌지요.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네, 모든 분들이 다 도와주세요 하시네요.
예.
글쎄요. 저는 평소에 쇼핑 중독은 생각해 본 일이 사실 없거든요. 오늘 이 사연을 읽으면서 쇼핑 중독 문제를 알게 되었는데요. 선교사님, 이 주부님의 사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셔야죠.
예, 쇼핑 중독은 일반에게 아주 그 생소한 중독 문제인 만큼 이 주부님께서 정말 사연을 주시기까지는 실로 많이 그 망설이셨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감사하고요. 정말 어렵게 말씀해 주신 주부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모두가 한번 이 기회에 쇼핑 중독의 위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셨으면 그 합니다.
이런 쇼핑 중독 같은 거는 좀 돈이 있는 분들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닐까요?
꼭 그렇지만도 않죠.
그렇지 네, 않을까요? 네.
왜 그러냐면 쇼핑 중독은 나중에 빚하고 관계가 됩니다. 그게 빚을 지면서까지 그렇죠. 하게 되니까요.
아, 네. 네. 그 왜 쇼핑 중독 문제가 최근에 와서 더 불거지고 있다고 보세요?
그 예를 들면 이제 결혼 1주년 한 1년 되신 그 주부가 말씀하신 거 보면은 난 지금 솔로들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부럽다.
네.
이 황금 같은 주말에 영화 한 편 마음대로 보지 못하는 현실이 정말 화가 나고 죽겠다. 언제까지 이런 생활이 지속되는 것일까? 어제 오늘은 인터넷으로 쇼핑하면서 카드를 마구 긁어댔다. 이런 하소연을 그 하기도 하시고 또 결혼 2년 차 그 한 주부님은 따분한 결혼 생활을 스트레스 해소책으로 시댁에 안부 전화를 안 걸게 거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결혼과 동시에 못 만난 그 지인들과 옛날 친구들을 만나게 또 인터넷, TV, 홈쇼핑, 쇼핑하고 카드 긁게 그다음에 집에 늦게 들어가게 등등의 그 얘기를 하면서 퇴근하고 혼자 집에 덩그러니 그 남편을 기다릴 생각을 하니까 속이 불불 끓어갖고 외롭고 화가 나서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쇼핑 중독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너무 편안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렇지도 않은가 봐요. 보세요. 또 한 남성의 그 쇼핑 중독자는 구두, 넥타이, 남성 화장품, 면도기 등을 마구 구입하면서 물건을 사고 나면 한동안 문제에서 벗어난 것 같은 행복한 기분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우울증에 이제 처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가족과의 관계성이 악화되는 것은 물론, 집과 자동차가 나중에는 은행 소유로 넘어가 빚이 많아져 가고요. 그런
그렇겠죠.
경우도 있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쇼핑 중독증은 우울 심리나 그에 그 충족을 하거나 또는 구매에 대한 어떤 충동 통제 이상에서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런 과도한 상품을 구입하게 되면서 부채가 이제 늘어나게 되죠.
네.
그 이로 인해서 가족 간의 이제 관계성이까지 악화되고 결과를 초래하고 더욱이 요즘 온라인으로 상품 구매가 가능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정과 직장에서 마우스만으로 다 클릭을 해서 물건을 마구 편하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쇼핑 중독 문제는 옛날에 백화점에 직접 가서 물건 살 때보다 훨씬 더 많아지는 지금 현상입니다.
네. 그렇다고 이 쇼핑한 만약에 옷을 쇼핑했다 해서 이 옷들을 다 입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보고 그냥 무조건 카드만 긁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걸 또 잘 이용할 수 있다면 좋은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거든요. 쇼핑 중독에도 남녀 간의 차이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주로 여성들의 의상, 구두, 화장품, 그 장식용품을 많이 구입하고요.
여성들이요?
네, 네, 그렇죠. 남성 쇼핑 중독자들은 되게 커다란 물건들을 많이 사요. 그래서 파산이 될 정도로 이제 그 하게 되고, 남성의 경우는 강렬한 그 쇼핑 심리는 테스토스테론이라는 그 남성 호르몬이 있대요. 네. 그것을 증가시켜주면 사고 싶은 그 마음을 잠재울 수 있다고 그래요.
그렇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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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약물 치료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네, 네. 네.
그래서 특히 남성 쇼핑 중독자 중에는 의외로 중독 도박자들이 많답니다.
왜 그렇죠?
그래서 그 어떤 그 심리 변동에 의해서 이걸 사고 싶은 거니까 쇼업하고.
네.
예, 예. 그리고 여성들이 이제 많은 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쇼핑 중독자 중에서 90%가 여성입니다. 그렇게 맞습니다. 여성이.
네.
예. 그래서 대개 5명 중에 한 사람 꼴 정도가 쇼핑을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하신다고 보면 되고, 미국에서는 약 6천만 명이 쇼핑 중독으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어떤 보고에 의하면 전체 인구의 8%, 8%가 쇼핑 중독에 관련되어 있다고 되게 보죠.
그런데요, 송 교수님,
네.
어떤 여성은요, 티셔츠를 수천 개나 구입해서 방 안에 가득 쌓아놓는 바람에 정작 자기 방에서 잠을 잘 수가 없고요.
네.
또 어떤 할머니는 새로 구입한 물건들을 차고에 또 가득 채워놓아서 차를 밖에다 주차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대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고요. 실질적으로 제 친구 한 분이 클리닝 센터에서 일하는데,
네.
LA 인근에도 어느 집에 가보면은 이런 실례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남성이든 여성이든 쇼핑 중독자들은 약물 중독자들이 자신의 그 정서적으로 공허할 때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알코올이나 마약을 하는 것과 같이 상품을 마구 구입하는 행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내적인 것 같은 욕구 불만 같은 것이 혹은 자아심 같은 걸 충족시킨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중독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그 온라인 구매 제도가 활발해진 점이 바로 쇼핑 중독을 더욱 부채질한다고 봐야 하겠네요.
아, 그렇습니다. 잘 보셨는데요. 요즘과 같이 신용카드 발급과 사용이 아주 용이하지 않습니까?
네.
심지어는 뭐 개한테도 무슨 신용카드가 발급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상품 광고가 범람하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인터넷을 이용해서 온라인 쇼핑몰이 활발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삼박자가 세 가지가 다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그 쇼핑을 집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쇼핑 심리를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원인이 되고 있죠.
네.
그래서 일부 사회학자들은 온라인 구매 방식이 성행하고, 그다음에 신용카드 결제가 잠깐 확산이 되고, 그다음에 신속한 배달 체제 UPS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메일로. 네.
그것이 발달됨으로써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21세기에는 쇼핑 중독이 가장 큰 사회적인 문제로 등장할 것이라는 말을 이미 하고 있죠. 그래서 일부 쇼핑 중독자들은 광고 선전만 봐도 그 물건을 구입하고 싶은 거예요, 바로. 그다음에 마치 자신이 그 물건을 구입을 해야만이 자기가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되고, 그 물건이 당장 필요 없는데도 그 충동적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그 많죠.
네. 저희 이 한국 방송도 보면요, 송 교수님.
네.
요즘 그 홈 쇼핑 참 많이 늘었어요.
많죠.
네.
네, 네.
참 이런 하나하나가 다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쇼핑 중독 증상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 있을까요?
예, 참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대개 여성은 14세 때부터, 그리고 남성은 17세경부터 쇼핑 중독 증상을 보이기 시작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증상이 심한 여성은 주중에는 매일 4시간, 그리고 주말에는 6시간 동안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상품을 쇼핑하고 구입하고 하는 그런 행위도 하고, 이들은 대개 어떤 형태로든 성장 과정에서 학대를 당한 경우가 많아요. 예, 욕구 불만이 많아진 거죠.
네.
예, 그런 경우에 맡아보고.
네.
그래서 쇼핑 중독과 과소비에 대한 그 12가지 증상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네.
첫째는 실망감, 분노심 또는 공포심리가 쇼핑 또는 금전 낭비를 자극하는 것 같은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서적 근심 또는 삶의 어려움이 쇼핑을 하거나 돈을 낭비하게 만드는가. 세 번째는 쇼핑이나 쇼핑 습관에 대해서 주위 사람들과 자주 다툰 적이 있는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신용카드가 없이 이렇게 다니면은 감정이 좀 우울하고 뭔가 불안한 기분을 느끼는가. 다섯 번째, 현찰로 살 수 없는데도 상품을 신용카드로 마구 구입하려고 하는가.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물건을 구입하거나 돈을 낭비할 때 도취 감정과 같은 생각도 들어가지만은 기분이 좋은 거죠. 그 이면에는 근심 걱정도 같이 드는 증상을 보이는가.
어떤 근심 걱정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남편 보고 다시는 안 산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 이걸 샀다 이거죠. 그럼 네. 금방 빌이 날라올 거 아닙니까? 네, 어떻게 네. 갚을까? 또 이 물건을 되게 안 사용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감출까? 뭐 이런 것이 이제 걱정이죠.
그렇군요.
네. 그다음에 일곱 번째는 과소비 또는 쇼핑 시에 무모하게 하거나 금지된 행동을 하는 것과 같은 감정을 느낀다 이죠. 그러니까 남이 하지 말라는 거를 이거 해서 스릴을 느끼는 정도로 그런 걸 느낀다 이거죠. 그다음에 여덟 번째는 쇼핑 또는 과소비 후에 죄의식에 시달리고 수치심이 있고 무한한 감정이 들고 또는 혼돈 감정을 보이는가.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구입한 물건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해서 사용을 하면서 구입을 했으면 그거는 쇼핑 중독자 아니겠죠.
네, 네.
그 다음에 열 번째는 무슨 물건을 구입하고 얼마를 지출했는지에 대해서 남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거죠. 숨겨야 네. 되니까. 그 다음에 열한 번째는 돈에 대해서 지나치게 생각한다. 돈을 빨리 갚아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12번째는 과소비 금액을 갚기 위해서 은행 구좌, 여러 개 구좌와 그 다음에 물품 그 청구서를 갖다가 거기 자꾸만 어떻게 하면 요로 치고 저로 치고 메꿀까. 요건 뭐 월차에 월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잔재주를 부리는 시간을 많이 소비하고. 그래서 이렇게 돈이 없는데도 물품 구입에 강박관념을 보이고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마구 구입하고 실망, 우울 또는 고독감에서 위안받기 위해서 쇼핑을 하기 때문에 결국 구입한 물건들을 감추고 소비 금액을 속이는 일들을 자행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죠.
왜 이럴까? 궁금한데요. 성 교사님, 저는 이런 적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시간이 많이 있을 때요.
네.
그리고 이제 일이 끝나고 났는데 뭐 시간이 좀 있다 할 경우에는 한번 일을 꼭 사지 않더라도요. 쇼핑몰을, 그러니까 아이 쇼핑이라 그러죠. 우리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냥 아이 쇼핑만 하고 쭉 돌고 와도 기분 전환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뭐 좋은 거 있으면 사고 했지만 이제 요즘은 그렇게 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뭐 그런 거 할 수도 없게 됐지만은요. 시간이 많아서 그러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예.
시간 없이 그냥 막 바쁘게 지내고 할 거 많다면 어떻게 이런 데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요?
근데 쇼핑 중독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 행위를 통해 자기가 만족감을 느끼니까 네. 그걸 참 추구하는 거죠.
예. 네. 지금까지 이렇게 그 쇼핑 중독의 문제점과 확인을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하면 쇼핑 중독에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예, 그 쇼핑 중독은 누구나 소비하며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아침부터
네,
일어나서부터.
그렇죠.
예, 그러고서 쇼핑 문제가 너무나 광범하고 모든 사람이 해당되기 때문에 미 정신심리의학협회에서도 아직 병으로 분류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거를요.
네.
예, 그것도 쇼핑 중독 치료는 알코올이나 약물 중독 치료보다는 더 힘들어요, 그랬어요. 너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돈을.
네.
그 다음에,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만약에 집에다가 술병은 놓고 다닐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주머니는 항상 돈을 갖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술을 먹어도 하루 종일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소비는 하루 종일 할 수가 있는 건 아니죠. 예. 그래서 네. 그 어렵고 근본적인 그 재벌 방지를 위해서는 돈 질출 방법에 대한 새로운 학습을 하셔야 돼요. 이런 분들은 예, 그다음에 더 이상 그 고립감이나 숨기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하시며 물건을 사더라도 정당한 이유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스스로에게 적용을 해야죠. 응? 또 자기가 생각하고 또 쇼핑 중독 회복 치유에는 대개 세 가지를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심리적인 치료, 과거에 어떤 자기 그 욕구 불만 같은 치료를 해야죠. 그다음에 금전 관리 상담에게 돈을 자기가 제대로 관리를 못하는 거죠.
네.
충분한 돈을 벌어도. 그다음에 충동 구매 심리를 안정시키는 그런 요새 항우울성 약품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프라작인 게 거기서 회사에서 보면 CIPR-AMI라는 그런 약품을 요새 개발했어요.
네.
예, 근데 이제 반드시 이런 약품은 항우울성 그 진정제이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으로 사용하셔야 되고 한 가지 신경 쓸 것은 이 항우울성 약품은 모든 약품은 사용을 일단 하시면은 그 약품에 의존될 수가 있어요. 계속 약수해야 되기 때문에 예, 좀 네. 조심하시고.
그럼 습관성이 된다는
그렇죠.
말씀인가요?
예, 모든 정신병에 관련된 약을 일단 복용을 하면은 계속 복용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럼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그 CIPRAMIL?
네.
시프라
그것이 약품 명칭이에요.
근데 이런 거는 우리가 함부로 먹는 게 아니라 의사의 진단 처방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마약 환자를 얘기할 때 의사의 처방이 있을 약을 먹으면은 약이고 네. 의사 처방 없이 먹으면 환자 먹으면 마약이 되는 거죠.
네, 네, 네. 그렇겠네요.
네.
예. 자, 계속해 주세요.
네. 그러나 그 쇼핑 중독은 정신적인 문제하고 성격적인 문제가 두 가지 복합적인 원인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항우울성 약품은 정신적인 문제만 컨트롤해 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약물 치료만으로는 일시적으로 안정을 기할 뿐이지 성격적인 근본 문제를 치유하기는 그렇죠. 어려울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쇼핑 중독 회복에도 상담 기간은 물론 알코올이나 도박 중독자 회복 모임과 같은 저희들이 지금 방송하고 있는 이런 시위 단계 회복 모임에서 쇼핑 중독자 그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자꾸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고
네.
그래서 현재 그 미국에서는 쇼핑 중독은 결국 부채를 많이 야기하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부채 중독자 회복 모임이라는 게 있어요, 미국에.
아.
영어로 는 Debtors Anonymous라고.
네.
이것이 1976년부터 생겼어요, 미국에요. 그래서 지금 한 400개 이상이 미국에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있어야 되는데, 그, 현재까지는 미국 사회에서 쇼핑 중독자들은 이 부채 중독자 회복 모임에서 많이 회복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미국에는 이런 분들이 많은가 봐요.
인구도 많고 또 이렇게 그 자기 병을 솔직히 시인하는 그런 풍토기 때문에.
네. 네.
그런데 한인 사회는 한국이나 미국 어디에도 아직 이런 부채 중독자 회복 모임이라든지 쇼핑 중독자 모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그게 있어야 되고. 그 특히 우리가 한국은 인터넷 강국이라고 그 지금 최첨단을 걷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쇼핑 중독자가 더욱 증가될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그 중독자에 대비해서 회복 치료 기관들이 생겨나야 하고 회복 치료 개념 그냥 저러다가 뭐 괜찮고 저건 병이 아니더라지 말고 저건 회복을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많이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네. 그 뭡니까 쇼핑 중독자는 자기가 돈이 없으니까 쇼리프팅 그 물건 훔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온라인 주식 거래를 하기도 하고, 복권을 사서 또 돈을, 뭐, 자기는 일부를 빼고 없는데, 복권을 사서 10불이 되면 또 사고 싶고, 그런 식으로도 하죠. 또 도박 네. 등으로다가 문제가 있어갖고서는, 알코올이나 도박과 같은 중독증과 함께 다른 중독증하고 복합으로 될 수가 있어요, 이것이요. 쇼핑 중독이.
네네.
돈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네네. 아까도 네. 말씀해 주셨었죠.
네. 네. 그래서 쇼핑 중독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일반 중독증 회복, 내용이나, 현재는 이런 기관이 없으니까, 도박이나 알코올 회복 자료들을 많이 참고하시면 좋고 만약에 LA 인근에 계신 분들은 한인 중독증 회복 성명회가 그 제공하는 금요일 도박 회복 모임이나 토요일 실시하는 인터넷 회복 모임에 참석하시면 좋으실 것으로 좀 생각합니다.
성 교사님 왜 그 Buy Nothing Day라고 하던가요? 구매 금지 날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구매 금지 날 캠페인이 쇼핑 중독 예방과 어떤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이고, 뭐, 그, 이유미 실장님께서 저보다 더 많은 걸 잘 아시니까 제가 이제 지금 당황합니다. 예, 그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이 Buy Nothing Day, 이것이 캐나다에서 먼저 시작이 됐어요.
네.
예, 1992년도에 광고업에 종사하던 사람인데, 미스터 그 테드 데이브라는 사람이, 예, 이걸 시작, 이 운동을 시작해갖고, 예, 즉시 그 세계적으로 호응을 받았고, 이 사람의 모토는 충족한 물질 충족한 것을 충분하게 생각하자. 영어로 말하면 enough is enough.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캐치플레이스를 내는데 호응을 많이 받았고 현재 각 국가에서는 대개 11월 말을 그 Buy Nothing Day로다가 정하고 있죠.
네.
국가마다 조금씩 달라요 날짜는.
네.
근데 한국에서는 녹색 연합 그런 협회에서 매년 11월 26일을 Buy Nothing Day를 지금 지정하고 있고
네.
이런 운동을 함으로써 쇼핑 중독자가 아닌 모든 일반인들이 우리가 소비를 덜 하니까 자연 자원이 보호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다음에 우리들이 하루를 소비 안 하면서 그 소비에 대해 생각하고 또 과소비 심리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는 그런 좋은 계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애청자분들 중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것 같아요. 나도 쇼핑하는 거 좋아하는데, 나 혹시 쇼핑 중독자, 이거 나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일반 쇼핑자와 쇼핑 중독자의 다른 점 무엇입니까?
네, 쇼핑이 그 사람의 그 생활에 영향을 어느 정도 주느냐에 따라 달라요.
네.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인컴이 많은 사람이 좀 좋은 옷도 사는 거고 저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예를 들면 과도한 쇼핑이 자기 결혼 생활과 가정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것을 우선 보셔야죠.
네.
그다음에 통상 쇼핑 중독자들은 신용카드 지불 청구서를 다른 가족에 못 보게 감춥니다. 자기가 부정당하게 사용을 했으니까.
네.
그다음에 그 비밀리에 융자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갖기 위해서. 네. 또 구매한 물건들을 감추려고만 해갖고 매사에 숨기는 버릇이 일반 그 쇼핑하는 분하고 다르죠.
다행이네요. 저는 아니네요.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니요. 제가 보증합니다. 아니십니다. 네.
자, 끝으로요. 쇼핑 중독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 소개해 주세요.
예, 참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네.
가정에서 쇼핑 중독을 사전에 예방하시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7가지 방법을 좀 읽어보신 후에 마음이 해결하신 후에 물건을 구입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첫째, 공동구매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나에게 필요한 물건인가를 먼저 생각하시면서 옆에 친구가 같이 공동구매하자 할 때 그걸 좀 참고하셔야 되고 둘째, 광고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갑자기 뭔가 사기로 결정을 하셨다면 그렇게 결정한 원인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시고 혹시 내가 광고를 보고 즉석에서 구매하는 것이 아닌지를 곰곰이 따져보신 다음에 그걸 꼭 필요한 걸 보시고 세 번째는 사은품이나 경품에 그 현혹돼갖고 뭐 하나 사면 뭐 하나 후려준다.
그런 거 많죠.
네. 그래서 네. 사실은 결과적으로 모든 게 비즈니스인데 네. 세상에 공짜는 없지 않습니까?
예.
언젠간 거기에 그 훅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경계하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홈쇼핑 중독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신이 홈쇼핑 중독 증세가 있다고 생각이 되시면 우선 TV에서 무슨 물품 선전할 땐 끝이라고요. 보지 마시고 그 대신에 운동이나 취미생활을 하시는 것이 좋겠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쇼핑 습관을 고치시는 게 좋겠어요. 어떻게 하시냐면 쇼핑 습관에 문제가 있다고 본인이 생각을 하시면 신용카드보다는 현금으로만 물건을 사시라게. 그러면 많이 절제가 되죠.
네, 그렇죠.
예, 예. 예, 여섯 번째는 환경을 생각해서 물건을 사셨으면 해요. 물건을 살 때는 과대 포장되지 않은 걸 사셔야 돼요. 그 대개 그 과대 포장된 게는 그 아무래도 부가가치가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현지 지역에서 생산되시는 물품을 사시면서 그 환경 부가가가 적은 그 물건을 구입하시기 바라고 일곱 번째는 물건을 재활용해서 쓸 수 있는가? 이거를 우선 검토하세요. 그래서 물건을 사려고 하실 때 지금 갖고 있는 물건을 재활용하시거나 수선하시면 되는지를 꼼꼼히 따져보신 다음에 필요하지 않은 물건은 사지 마시는, 않으시는 그런 것이 필요하십니다.
네, 이 쇼핑 중독 중에서 회복되는 길도 옆에 주위에 있는 가족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사람 그러면 그것을 자기도 모르고 계속 하니까
그렇죠.
네, 가족들이 도와드려야 됩니다. 회복으로. 네.
자, 여러분 어려우시면은요 우리 한인 중독증 선교센터로 연락을 주세요. 이제 그 쇼핑 중독에 대해서 가정에서 어떻게 대처하셔야 하는지 오늘도 많이 아셨을 텐데요. 한인 중독증 회복 선교센터의 회복 방송 계속 애청해 주시고요. 또 후원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중독증에 걸려있는 분들이 있다고 해서 그분들을 욕하고 손가락질 하실 것이 아니라 이런 좋은 모임에 여러분께서 소개도 해 주시고요. 함께 회복되어 나간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습니까? 이왕 성교사님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네. 주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포기하 기도하세요 주님을.